오늘이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에서 30문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29문 왜 성자 하나님을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찾아질 수도 없고 얻어질 수도 없습니다. 제30문 그러면 성자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자기의 구원이나 축복을 찾는 자들은 진실로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자부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로서 유일한 구원자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구주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알 때 신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인 사역은 외적인 일들이 실행되기 전까지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물결 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은 모든 이 세상의 사건들의 기초요, 존재의 근거로서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입니다. 이와 반면에 창조나 섭리나 구속 등은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에 속합니다. 창조는 보이지 않았던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섭리는 이미 지어진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게 될 때 신자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답에서 살펴본 대로 신자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또한 형통할 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조 중에 성자 하나님에 관한 부분 우리가 함께 29문답에서 30문답까지 교독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조에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라고 부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답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분 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찾아질 수도 없고 얻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른다, 구주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 백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삭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어주질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이라고 하라고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물론 세례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해 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이삭이나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정혼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수태하여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있었던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런 용어들 앞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이런 용어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과 또 그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획기적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덕수라는 이름, 심심찮게 여러분들 보시죠? 덕수제과, 덕수고등학교, 뭐 덕수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라는 이 말이 대표적인 경우고 또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바 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많이 붙였던 이유는 아마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녀에게도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방편으로 자녀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들 붙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통일,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말이죠, 그죠? 그 마음의 어떤 소원을 자기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소원을 그 자녀의 이름에다가 담아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하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일반적인 어떤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그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구원과 관계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하면 벌받지 않고 영생 얻는 것 이것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더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참된 에덴 동산, 참된 안식의 삶,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때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꼭 죄로부터만의 구원,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 그 죄성으로 인한 그 총체적인 문제로부터의 회복을 가리킬 때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회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까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구원할 자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예수님께서 뭐 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죄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정신적이고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문제를 양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나면 뭐가 치유되는 것입니까?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치유받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이 죄의 결과인 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현재적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냥 다 일시에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은 지금도 받아가는 구원이요. 앞으로 받게 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완전한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며 기다립니까? 완전한 구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여전히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단순화시켜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인물들을 보면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평생 동안 그 육체의 가시가 제해지지 않아서 그 질병을 몸에 품고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라고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편주의적인 구원론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에서 주창하는 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 얻는 가능성이 열려있고 믿고 믿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군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 중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정론과 관계해서 말한다고 하면 구원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사람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면에서 많이 염려하고 근심했지요. 이때 주님께서 그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라고 말하면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반발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고요. 그냥 그저 한번 교회 나와보시겠습니까? 한두 마디 해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어줍잖은 몇 마디 말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목사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맨날 앉아서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그래도 믿지 않는 자가 생겨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지만은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과연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편에서는 누가 예수의 백성인지, 이 자기 백성 중에 과연 속하는 사람인지 속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백성, 즉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들은 도무지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 등록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저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로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고 실상 다른 것도 의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을 믿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머뭇머뭇 한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도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리느냐?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런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또 성경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상시했던 노뱀을 가루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노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랬지, 그죠? 그것을 본 자는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장대 높이 단 그 노뱀이 바로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이 수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도 보관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노뱀을 분향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시했다는 것이지요. 노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았으니까 노뱀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수고 노조각이라는 뜻으로 누후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을 숭배했고 특별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물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기저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구유에 있었던 볕단,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섬겼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사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 30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자기의 구원이나 축복을 찾는 자들은 진실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 믿는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자부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행위로서 유일한 구원자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명예든지 권세든지 이 세상의 유력한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공로가 되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 대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중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는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믿으면 그는 실상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니만큼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안전뱅이를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가? 사도계파 지도자들이 그들을 옥에 가둬놓고 산헤드린 공의에다가 세워놓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유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비단 신약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 아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지향해야 될, 지향이 아니고 지향해야 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 첫 번째가 바로 성자 숭배입니다. 성자 숭배. 중세시대 사람들은 성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 조지, 성 마틴 이런 사람들은 의사나 병자들이 섬겼고 성 도로시아는 정원사들이 섬겼습니다. 성 바바라는 사냥꾼,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법과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얼마 후 여행을 할 때 갑작스런 천둥과 벼락을 만나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성 안나여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원을 한 것이지요. 이런 성자 숭배 사상은 성물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이 성물 숭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누수단이라고 하는 그 노조각을 섬겼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했고 뭐 예수님의 기저귀, 뭐 예수님의 머리카락, 또 십자가 형태의 조각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그것을 때로는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 유행했던 것은 뭐냐면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성지순례도 하나님 앞에서 공을 쌓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이나 로마나 영국의 캔터베리나 이런 지역으로 순례를 하면 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도 그래서 성지순례를 위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라테랑 성당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웠고 계단에 또 입을 맞추었지만 루터는 전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런 성자숭배나 성물숭배, 성지순례가 무언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변칙적인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기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내 안에 뭔가 의로운 부분이 있다. 이 자기의를 왜 갖게 됩니까? 어떻게 갖게 됩니까? 자기의는 자기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를 신뢰할 수가 없지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밥숟가락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믿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 구원 얻을 건덕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교리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믿음은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신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신뢰하게 되어 있고, 조금도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을 덧붙여 믿기도 하고 그리스도 대신에 무엇을 믿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이외에 덧붙일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만 된다. 그분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일관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신랄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주된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오 하나님, 저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도 드리고 박하와 회양의 십일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데 저 세례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세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주일 성수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쓰레기 같고 누더기 조각 같은 그런 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영원히 구원 얻기 위해 그를 의지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때가 언젠가? 이것은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형편 상황을 가리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 그를 의지하는 때는 자신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상태인 것과 자신의 무능과 이런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의를 발견하고 확신하며 피조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그 자체의 의를 거부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는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은 무능하다는 사실, 이런 상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 피조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다 버리고 그 자체의 일을 다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두 손으로 붙드는 그때 영원히 구원 얻기 위해서 그를 의지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 좀 읽고 뭐 세례받고 뭐 직분 하나 받아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믿기 시작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다른 대상이나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매우 어울리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내가 과연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만이 아닌 다른 무엇, 즉 성물이나 성자나 자기의 경건을 의지한다고 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0문답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 사람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아니며 사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론답을 살펴보면서 성자 하나님을 왜 예수라고, 왜 구주라고,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그 유의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바 행위로,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그런 의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살면 살수록 오히려 죄만 더 많이 쌓아가는 그런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는 참으로 무지 몽매해서 우리 안에 조금의 선이 드러났을 때 그 선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그런 백성인 줄로 착각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선한 행위들 우리 스스로 선에서가 아니라 성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사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의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시도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자기 의는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자기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보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현산교회 위에